총잡이 스코필드 키드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자 악명 높은 총잡이였다가 뉘우치고 농부로 살아가는 윌리엄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과 미래까지 빼앗는 거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에 개봉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The Unforgiven입니다. 은퇴한 무법자가 운명에 휘말려 다시 무법자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과거 레오네 감독의 마카로니 웨스턴을 재해석해 보였다는 찬사를 받은 영화인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큰 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쓰러져가는 낡은 집과 아내의 묘비가 멀리 보이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진 해크먼, 모건 프리먼, 리처드 해리스가 출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윌리엄 머니는 11년 전까지만 해도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았던 무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아내를 만난 후 술과 총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행복도 잠시, 아내는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머니는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돼지를 치며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필드 키드라는 청년이 머니를 찾아오는데 매춘부 한 명이 근처에 거주하는 카우보이들에게 칼부림을 당해 심하게 다치게 됐고 이에 분노한 동료 매춘부들이 돈을 모아 범인들을 죽인 자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머니는 스코필드 키드의 제안에 응하는데요. 10여 년 전 함께 무법자 생활을 했던 동료 네드를 찾아가 이번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Will Looks Off, Will, 눈을 떼다, 그리고 Debbie Leading Horses, 말을 이끄는 데비였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촬영 무대는 캐나다 앨버타였습니다. 1880년대를 정확히 재현하는 배경을 찾기 위해서 감독 겸 제작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미술 담당 헨리 범스테드는 꼼꼼한 사전 조사를 거쳐 캐나다 앨버타로 선정해 농장과 마을 건물들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실성을 더하고자 보조 출연자들을 모두 진짜 소를 모는 카우보이들을 섭외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소노라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19세기 열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개봉 후 평론가들의 찬사와 대중적인 성공을 함께 거머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감상을 배제한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미국 서부 시대를 재현했습니다. 복수가 그 주제인 단순한 서부극으로 읽힐 수 있는 이 영화에는 사실 기존의 서부 개척기 신화의 허구성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언제나 정의를 편드는 의로운 영웅의 이미지를 허물고 있죠. 다시 말해 용서받지 못한 자는 기존 서부 영화를 지배하던 영웅과 전설의 탄생을 냉정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Pony for the Lady, 숙녀를 위한 조랑말과 빌 클립스 밥, 빌 밥을 죽이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황야의 무법자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 개척지의 삶과 영웅의 이미지를 둘러싼 기존의 신화를 한 겹 두 겹 벗겨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인해서 석양의 무법자 등 서부극에서 황홀한 연기를 펼쳤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명배우뿐만 아니라 명감독으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부물에서 언제나 멋있거나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만 등장했던 이스트우드가 스스로 기존의 서부극 공식을 재해석하고 빛은 영화이기도 한 용서받지 못한 자는 70년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는 상당한 화제거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액션스타로 성장하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가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건 1971년 작품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를 감독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스트우드와 같이 일했던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세르조 레오네 감독과 액션 영화의 대가였던 돈 시겔 감독을 추모하는 글이 나오고요. 또 서부극의 1인자로 불리던 존 포드 감독을 추모하는 글도 나오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Headstone and Flowers, 묘비와 꽃들, Give it to him, 그에게 주다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넓은 의미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의 범주에 속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선악으로 대비되는 기존 서부극의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탈피한 새로운 영화들을 말합니다. 1960년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서부 영화의 하위 장르로 전통적인 서부극의 스타일에 대한 반기에서 비롯됐는데요. 샘 페킨파, 세르지오 레오네, 데이비드 밀러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 이 장르에 속하고요. 샘 페킨파의 와일드번치는 기존의 서부극을 재해석한 수정주의 서부극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탈리아계 감독들이 멕시코 변방지대를 무대로 한 장르를 일컬어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당시 미국의 사회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반전운동, 히피운동 등이 활발했던 1960년대의 사실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기존 서부극의 영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중적인 반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의 인물들은 더 거칠어졌고요. 폭력의 수위는 세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서부극에 대한 대중적인 흥미가 떨어진 분위기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은 이 장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수정주의 서부극이 만들어지던 시대와 동떨어진 1990년대 작품이지만 수정주의에 또 한 번의 수정을 가하면서 이 계통 작품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It's Self-Defense, 자기 방어, Will Rise In, Will 말을 타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서부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서부 영화의 시대는 지났다는 예상을 깨고 이 영화는 1992년 나온 닐 조던 감독의 걸작 크라임 게임을 따돌리고 1993년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1993년 골든글로브상 감독상과 역시 진 해크먼이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1993년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2007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선정 100대 영화 68위에 올랐고요. 흥행에도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영화로 각종 영화상의 나무 조연상을 모두 휩쓴 진 해크먼은 처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판권을 샀을 때 출연 요청을 거절했다가 다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영화의 엔딩 장면을 수놓은 곡 클라우디아의 노래는 석양이 비치는 농가의 풍경에서 클래식 기타 선율과 어우러지면서 더 깊은 회환과 성찰, 쓸쓸함을 배가시켜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레니 니하우스와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듣고 올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클라우디아스 팀, 클라우디아의 테마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 영화의 무게를 배로 만든다. 주인공은 술에 취해 살인을 일삼고 항상 운이 좋았지만 말년에 그 죄를 다 받게 된다. 현실적이어서 긴장된다. 내 친구를 술집 장식으로 쓸 거면 무장을 했어야지. 이 대사에 소름이 쫙 돋았다. 비현실적인 기교로 가득 찬 액션이 없이도 박진감을 이끌어낸 위대한 명작이다. 과연 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 어떻게 죽였든 그것은 살인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참 이상하게도 최후의 서부 영화는 전성기 이후 완성됐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 장르의 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경력은 이 영화 개봉 이후 훨씬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Shave and the Haircut, 면도와 이발, Villainous Friends, 악랄한 친구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상금이 걸린 악당 카우보이를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죄책감과 동정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던 서부 영화에 대한 반성이라는 평가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무법자였던 머니가 아내와 결혼한 후 좀 사람답게 변했다가 그녀가 죽자 술을 끊고 땅을 파먹고 살려고 했었는데요. 친구 네드 로건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자 그토록 끊으려 애썼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소리 없는 분노와 소름 돋는 박력을 느낄 수 있다고들 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모든 이들이 타인에 대해, 자신에 대해, 누군가 겪은 어떤 사건들에 대해 떠돌아댈 때 윌리엄 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지 않아. 그땐 취해 있었거든. 윌리엄 버니는 현상금이 걸린 카우보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요. 카우보이가 죽기 전에 괴로워하며 물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버니는 카우보이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쏘지 않을 테니 그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영화 속에서 카우보이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실감나게 포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Ned's body, shotgun appears. 네드의 몸과 산탄총이 나타나다.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을 앞둔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뒤로하고 또다시 폭력의 길로 들어선 주인공 머니는 결국 과거의 행적을 용서받지 못한 자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의 Burn His House Down, 그의 집을 불태우다 이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매달 첫 주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관객의 시선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매우 유명한 가무극 뮤지컬 한 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운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컬러 퍼플입니다. 먼저 20세기 초 미 남부 흑인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뮤지컬 컬러 퍼플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잠시 알아봅니다. 컬러 퍼플은 원래 미국의 흑인 여성 문학가이자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앨리스 워커의 1982년 소설입니다. 워커 작가는 소위 여성주의, 우머니즘으로 알려진 사회 이론을 알리며 인종과 성과 관련해 소설과 수필을 썼습니다. 앨리스 워커 씨는 이 컬러 퍼플로 1983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은 언론과 문학, 음악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요. 흑인 여성 작가가 퓰리처상 문학 부문 상을 받은 것은 워커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워커 씨는 같은 해 컬러 퍼플로 전미 도서상도 수상했죠. 이 컬러 퍼플은 1985년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뮤지컬로 탄생했는데요. 영화와 뮤지컬로 탄생한 컬러 퍼플 역시 골든 글로브, 미 감독 조합상, 토니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폭력성과 노골적인 내용, 즉 성폭력과 근친상간, 아동학대, 성차별 등은 종종 검열 대상이 됐는데요.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도서관협회에 의해 가장 많이 금서 목록에 오르거나 논란이 된 책 100권의 목록에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뮤지컬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제작될 만큼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자, 뮤지컬 컬러퍼플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관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나뭇결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닥과 벽으로 둘러싸인 무대입니다. 세 개의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 무대에 벽은 2층 높이로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고 단조로워 보이는데 무대 위에 1인용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이 소품의 전부입니다. 텅 빈 것 같은 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종횡무진으로 화려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죠. 특히 무대의 벽은 순간순간 블라인드 커튼처럼 열렸다 닫히는데 열리는 틈으로 보이는 것은 붉게 타들어가는 듯한 아프리카의 평원일 때도 있고 주인공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 혹은 감정을 나타내는 안무 등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이 무대 위에서 전원이 흑인인 배우들은 풍성한 화음과 현란한 춤으로 2시간 넘게 꾸며갑니다. 등장인물 알아봅니다. 여주인공 셀리와 여동생 네티, 주인공 셀리의 아버지와 남편인 미스터, 그리고 셀리 남편 미스터의 정부 셔그, 미스터의 성장한 아들 하포, 하포가 사랑하는 덩치가 큰 소피아와 하포의 두 번째 연인 스코익이 주요 인물입니다. 그 밖에 남녀로 각각 구성된 앙상블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를 부르며 그게 해설을 담당합니다. 컬러퍼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조명이 켜지면 무대 위에 처음으로 주인공 셀리가 등장한다. 14세 흑인 소녀 셀리는 임신 중이다. 으부다부지에 의해 임신한 셀리,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아버지는 어린 딸이 낳은 아기를 팔아 돈을 챙겼다. 아버지는 셀리를 근친 상간한 것도 모자라 학대와 저주를 퍼붓는다. 넌 아주 못생기고 볼품없고 무식하다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듣고 자란 셀리. 이런 셀리의 유일한 벗이자 안식처는 동생인 네티이다. 셀리는 동생만큼은 더 많이 배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생을 끔찍히 사랑하는 언니이기도 하다. 네티는 그런 언니의 바람대로 늘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니는데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활짝 웃으며 종종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괴팍하고 이기적인 흑인 남성인 미스터 씨가 네티에게 눈독을 들이자 아버지는 네티 대신에 셀리를 미스터의 아내로 줘버린다. 네티는 으부다버지에게 강간당할 뻔하고 언니에게 도망쳐 오지만 미스터 역시 네티를 힘들게 하자 셀리는 네티의 안전을 위해 멀리 떠나보낸다. 서로 편지하기로 약속했지만 네티로부터 편지는 도착하지 않는다. 한편 셀리는 미스터의 첫사랑인 자유분방한 여가수 셔그가 미스터와 다시 만나는데 아픈 셔그를 간호하면서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 셔그의 도움으로 셀리는 미스터가 네트로부터 온 편지를 숨겨왔음을 알게 되고 편지를 읽게 된다.
I love you and I am not dead.
네, 미스터에게 분노해 셔그와 떠나는 셀리는 바지가게를 차리게 되는데요. 미스터는 셀리가 없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셀리를 찾아와 청혼하죠.
I want you to marry me. For real this time, not jus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too.
그러나 셔그를 사랑하게 된 셀리는 그녀와 자신의 삶이 다름을 알고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아를 찾아 당당해지는데요. 정식으로 청혼하는 미스터에게 친구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미스터의 도움으로 셀리는 헤어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된 여동생 네티와 두 아들과도 재회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요. 여주인공 셀리가 험난하고 비루했던 과거를 떨치고 자아를 찾는 순간을 감동적으로 담은 독백의 노래 내가 여기 있어 Here I am 잠시 들어보시죠. 극중에서 셀리 역할을 맡은 여배우 노바 와이 페이튼이 부릅니다. But most of all I'm thankful for loving who I really am. I'm beautiful. Yes, I'm beautiful. Yeah. 관객의 시선으로 흑인 여성의 험난한 삶의 여정을 담은 뮤지컬 컬러 퍼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흑인 여성의 인권과 남녀 평등 같은 사회 문제를 소재로 삼았지만 무엇보다 미국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무대에서 이야기가 흐르는 동안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게 됐는데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관객은 극이 다 끝나고 커튼콜에서 배우들이 인사를 하자 모두 기립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그니처 극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부터 뮤지컬 컬러 퍼플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데요. 토니 더글라스 감독은 VOA에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Earlier, I just hope that people can get some sense of the healing that I received one just from working.
그저 작품을 하는 것, 연극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목소리와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받았던 치유를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방금 겪었던 회복력, 힘, 시련에 대한 승리에 관한 이 이야기를 작업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죠. 그래서 난 관객들이 이를 통해 희망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더글러스 감독은 제목이 컬러 퍼플, 즉 보라색인 의미에 관해 흑인들에게 보라색은 고결하고 품위 있는 왕족의 색으로 여겨진다고들 하지만 이 질문은 신에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극 중에 셀리는 커다란 나무에 보라색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자신의 새로움과 희망을 노래했죠. 뮤지컬에서 셀리의 의붓아들 하퍼와 하퍼의 연인 스퀵으로 등장했던 배우 솔로몬과 타미다요 씨는 BOA에 이 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컬러 퍼플은 미국 흑인 여성이 성공하고 삶의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과 맞서 싸우고 물리치는 과정을 목격하는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셀리가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도전과 그녀가 겪어야 하는 학대 트라우마를 극복하죠. 그녀의 기쁨과 힘은 회복력이고 그녀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들은 슬픈 사건이기 때문에 이 극을 슬프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기쁨이 솟습니다.
자, 그러면 관객들은 이 극을 어떻게 감상했을까요? 뮤지컬 컬러 퍼플을 감상한 30대 미국인 남성의 반응 들어보시죠.
It was very satisfying to see how both acts concluded in such a
이막으로 구성된 쇼의 마무리는 매우 희망적이고 다채롭게 끝났어요. 쇼는 전반적으로 웅장했고 큰 흐름을 보였는데 난 이 쇼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쇼는 고통, 희망, 사랑,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또 향수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훌륭한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또 다른 관객 50대 미국인 여성들의 소감도 들어봤는데요.
The show was phenomenal. The artist, the director really took the show to
아주 놀라운 쇼였어요. 감독이 쇼를 가지고 감정을 끌어올렸습니다.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환상적이었어요. 노래와 연기 모두 최고였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재해석했어요. 훌륭합니다.
이 극의 메시지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주인공 셀리의 성격이 그녀가 살 것이라고 생각한 삶에 갇히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으니 계속 살아가라는 게 이 극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관객들은 시그니처 극장이 마련한 컬러 퍼플의 작품 완성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작품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며 스스로 그 희망을 찾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며 치유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흑인의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무거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모든 세대와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중요한 삶의 가치를 전하는 뮤지컬 컬러 퍼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끝으로 10월 첫째 주까지 이어지는 이 극의 주제곡 컬러 퍼플 배우들의 합창으로 지금 듣고 계신데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노래의 가사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꽃과 꿀벌, 폭포수 같은 자연 속에서도 깨달아진다며 현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ke us feel old at all. I think that this the youngest us ever felt. Amen.
.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오늘은 남북한의 상황을 청춘남녀의 애틋한 사랑으로 담아낸 동명이인이라는 제목의 연극무대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장영선 씨가 받았다고요? 제가 장영선인데요? 주소대로 보내주신 거 맞죠? 평안남도 순천이요? 아, 전라남도 순천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여긴 평안남도 순천이라 적혀있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서울시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연극 동명이인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은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을 뜻하는데요. 제목처럼 연극에서는 장영선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남북의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남한 장영선에게 가야 할 택배가 북한으로 보내지면서 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 북한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와요? 이거 북한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북한으로 가면 어쨌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쪽들 실수로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찾을 수... 여보세요?
연극 동명이인은 작년에 만들어진 극단 동명이인이 제작한 작품인데요. 남북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예술로서 승화시키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정선 연출가에게 들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통일에 관한 작품 하나 만들어야지 하던 중에 저희 이제 함께 하시는 작가분께서 시놈을 쓰시고 또 전문 작가님과 함께 이 작품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선 탈북민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보게 돼서 관심을 처음엔 갖게 됐었고 그 뒤로 아 북한에서 오신 배우분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면 그 자체가 작은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네,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북한에서 오신 예술가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고, 너무나 열정적이시고 순수하신 분들을 만나서 같이 작업하게 된 것 같아요.
연극 동명이인은 한반도의 상황을 젊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린 작품이고요. 이름이 같아서 생긴 에피소드로 시작되는데, 줄거리 소개 다시 김정선 연출가입니다.
지명이 똑같은 순천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중간에 택배 그 국제 그런 센터겠죠? 거기서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가 이제 바뀌게 되어가지고 평안남도 순천으로 전남 순천의 어떤 택배가 잘못 배송이 된 거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또 이 둘이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이제 주변에 알고 봤더니 친구가 탈북민이신 거죠. 그래서 도와가면서 본인의 모습들을 이제 밝히게 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쉽게 또 털어놓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더 진짜 친구인 그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김정선 연출가는 순수한 사랑을 통해 통일을 다루는 극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극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이야기죠.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는 거는 사랑을 통해서 사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에는 남북의 배우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4명의 배우가 출연하고요. 그중에 2명은 북한 출신, 나머지 2명은 남한 출신입니다. 남한의 장영선 역을 맡은 양은영 배우는 남북 관련한 극은 처음이라고 했고요. 탈북 배우들과도 호흡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움 반, 또 설렘 반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제가 평소에 어떤 북한과 남한 그런 쪽에 관심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지? 뭔가 제가 신뢰를 범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참여하게 됐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참여를 시작했을 때 좀 걱정 반, 그리고 어떤 분들일까라는 설렘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꿈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저희와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처음 몇 마디 나누고 바로 사라지고 정말 친구처럼 갑자기 한숨의 동료로 다 같이 이제 극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은영 배우는 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극 중 대사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민정이의 대사가 정말 감명 깊은데요. 이산가족은 지금도 있다. 이제 예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잡혀서 남게 되고 누군가는 겨우 넘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산가족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산가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시나리오에서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전 이산가족은 옛날에 어떤 남겨진 흔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남아가고 있는 흔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를 이제 남영선 역으로 맡아서 들었을 때도 정말 가슴에 와닿게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 대사 중에서도 반성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통일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 대사라고 하는데요.
제 대사 중에 사실 우리 또래 애들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뭐 관심도 별로 없다. 뭐 드라마에서 북한 얘기가 나와도 그냥 드라마 재밌다 하고 넘겨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대사를 처음에 말할 때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저희 또래 애들은 북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미 옛날에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을 어떤 먼 미래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놔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놔버린 상태로 이 순간에만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대사에 정말 애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양은영 배우는 남녀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관객들이 한 번 더 생각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최동호 역을 맡은 박진우 배우는 북한의 MZ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맡았는데요. 덕분에 북한에 관련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배역을 미리 공지를 받았었는데 배역이 북한의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역이라 해서 이번 기회에 북한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연극을 준비하다 보면은 인물 구축을 통해서 캐릭터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문화들도 많이 알아보게 되고 지역명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북한어를 그 녹음 파일을 받아가지고 대사를 연습을 했고 억양 같은 게 아무래도 제 처음 경험하는 억양이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역명도 또 똑같은 순천이 북한에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북한에서는 우체국이 최신소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진우 배우는 원래부터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서 탈북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연기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랑 자주 만나는 인물이 주인공 북한의 장영선 인물인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어서 케미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춤을 같이 추는 백민정이라는 역할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한테 북한어도 많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춤도 같이 맞추면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극이 관통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일단 사랑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은 멜로 코믹 드라마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통일이라는 그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랑 같이 뭐 엄청 무겁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가실 때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4명의 배우가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고 춤을 춥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짓고 두 손을 맞잡으며 춤을 추니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박수로 호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람객 권기철 씨는 남북의 현 상황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잘 풀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주제는 이제 남북 민족 간의 이별, 만날 수 없는 상황, 어렵게 만나는 경우를 통해서 남녀 간의 화합과 정서를 교감시키고 좀 더 남북 간의 어떤 소외된 감정을 다가가게 해서 이해하고 소통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남녀가 어렵게 만나서 떨어진 가족도 소통도 해주고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아 이거 민족의 동질감, 통일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잘 느끼게 되는 아주 좋은 교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관람객 이주경 씨와 장준영 씨는 북한 출신 배우들의 연기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전했고요. 남북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그거를 희극적인 요소도 많이 넣어서 아주 재밌게 잘 풀어내신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탈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TV를 통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제가 탈북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느껴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좀 감명 깊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마지막에서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분이 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했다는 그게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북한에서도 좀 문화적으로 좀 오픈이 돼가지고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